창세기 25장이죠. 2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로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미삼과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25장은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일을 기록으로 남겨 놓았는데, 그 일을 기록하기 전에 잠깐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한, 구도라를 취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후처를 취한 사건은 도덕윤리적으로 볼 때 옳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과도기적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인류를 번성케 하기 위한 조처로서 하나님께서 때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을 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구도를 언제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기록된 순서를 참고할 때 아무래도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첩인 구도라를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도라로부터 여섯 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노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을 생산하게 되는 그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삭에게 임했고 그 생식 능력이 끝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후사를 취하게 되었느냐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사라가 죽은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였습니다. 그런데 구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적어도 138세, 139세 정도가 되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가 뭐한 80세 돌아가셨는데,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80세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가 또 후처를 취해가지고 뭐 자녀를 낳았다. 정말 좀, 그 골불견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과연 그런 뜻에서 후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았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서 아수르 족속과 같은 이방 족속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한 그 이면에는 이처럼 인류를 번성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처를 취한 것이 뭐 도덕윤리적으로 옳다 하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펼쳐내신 역사는 도덕윤리적인 수준으로 바라볼 때는 옳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런 일들을 간혹 행하기도 했고, 그래서 성경책은 뭐 도덕윤리적인 교과서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항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된 일들을 성경이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가 낳은 아들 6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 6명의 아들의 이름은 역대상 1장 32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생겨났지만 아브라함은 그 자손들에게 재물을 얼마간 주고 동방에 거하게 했고 자기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만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조처를 취했는가? 이삭은 정실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그도라의 후손들은 후실의 자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별해서 됐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렇다기보다 사실은 어떤 이유로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는 단 한 명 이삭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구도라를 통해서 후처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 175세를 일기로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8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죠.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지나여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요. 찍어 바르고 좋은 음식 먹고 해로운 것은 뭐 멀리하고 뭐 하여튼 요즘에 또 미세먼지 때문에 하여튼 주의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하여튼 마스크 쓰고 뭐 얼마나 정갈하게 그렇게 자기 건강을 보호합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뭐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볼 수는 없겠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면 그 마지막의 모습은 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왔고,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그는 크게 어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의 시신이 묻혀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가 거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라의 후계자로 리브가가 정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를 기록하면서 먼저 두 사람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마엘의 역사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삭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마엘의 역사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역사를 언급하는가? 대개 보면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을 먼저 간략하게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유보로 상속받는 사람의 그 생애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창세기 기자의 기술 방식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 같은 경우에도 자기 욕심을 따라서 소아를 택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시고 그를 위로하시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역사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이삭과 이스마엘 외에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녀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의 역사만을 언급하는가? 구두라의 아들 6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마엘과 이삭의 역사만을 집중해서 언급하는가?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단순히 족보를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단순한 족보책이 아니죠. 뭘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두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마엘의 경우에도 똑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 다음에 열두 지파를 이루어 열두 백성 족속들이 이 이스마엘 족속을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16절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족속대로 열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말해서 마치 야곱의 열두 지파처럼 열두 지도자들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때뭐 열두 지파가 생겨난 이삭 이후의 역사나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역사나 뭐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시면 뭐가 다릅니까? 이스마엘의 역사는 어디까지나 세상의 역사고, 그 다음에 이삭의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이하에서 이삭의 역사가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의 역사를 언급하는 이 첫머리에 뭐라고 언급을 하는가 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스마엘을 언급할 때 어떻게 언급했습니까? 사라의 요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부각이 되는가 하면 하갈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근데 반면에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말하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느냐? 그 이유는 이삭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그랬겠지만 이삭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언급된 것은 다음 대를 잇는 상속자를 얻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의 사건의 많은 부분이 어떤 일을 기술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후사를 얻는 일과 관련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다메섹 엘리에셀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라는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쭉 나타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삭의 역사에도 상속자를 얻는 역사, 이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삭이 자녀를 낳지 못했지요. 아브라함도 100세나 되어서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이삭 역시도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불임의 상태로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를 하면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로 하여금 잉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를 통해서 잉태하도록 하셨다는 이 사실은 이삭의 자녀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주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그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삼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세례요한 등등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하여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존재로 분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 에서와 야곱의 출생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녀 둘을 주셨는데 그 자녀는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우리가 저도 아들 둘이 있지만 어릴 때는 이렇게 다투잖아요. 그죠? 예.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근데 에서와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다투었습니다. 뭐 태어나서 다투는 것은 뭐 자연스럽다고 하겠지만 태중에서부터 다투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너무 이상하게 여겼던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리브가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3절에서 대답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아닙니까? 그리고 한 어머니의 복중에 지금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으로 이것처럼 친밀한 관계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 두 아들이 속한 나라는 본질적으로 달라서 태중에서부터 대적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강해서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정복할 것이요. 또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정복되어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는데 그죠? 이상하게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아이뿐만 아니라 이 두 아이로 대표되는 두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 이삭의 상속자는 누가 된다라는 이야기인가 하면 이삭의 상속자는 동생 야곱이 된다. 에서의 동생 야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이나 기대와 완전히 어긋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에는 육적인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죠?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이삭은 정실의 후손이고 이스마엘은 후실의 첩의 자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고 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살펴보시면 육적인 면에서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똑같이 한 아버지 한 부모 밑에서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고 쌍둥이고 동일한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진 이 시기가 무슨 출생하고 난 다음에 출생 순서가 매겨진 그런 때도 아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누가 아우고 누가 동생이고 누가 형인지 태어난 순서를 봐야 알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런 일이 불가능한 그런 때에도 선택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반의 선택이 우열을 점할 수 없는, 점칠 수 없는 완전한 동일한 조건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조건에 전혀 좌우되지 않는다. 100%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작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흔히 이를 가리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장자 승계의 원칙과도 전혀 다릅니다. 보통은,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유산도 장자에게 더 많이 줬잖아요. 요즘에는 뭐 법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놓았지만,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동생을 하나님께서 택했을까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은 차자만 쓰시고 장자는 물리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차자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쓰임을 받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이건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작정은 인간의 지위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에베소서로 말하면 다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서만 선택된다. 그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복중에서 다투는 두 아이를 두고서 두 나라가 나뉘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복중에서 일어난 일은 현실로 드러나게 될 사건에 대한 예고편과 같고 서론과 같아요. 이 내용 자체가 이미 역사를 이미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강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인 에서가 도리어 차자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 두 나라의 우열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대표되고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더 큰 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7절 이하에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리브가가 해산할 날이 차게 되고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였습니다. 먼저 첫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온몸이 붉고 털이 덮였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붉다라고 하는 뜻으로 에서라고 이름을 했고, 그 후에는 아우인 야곱이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발목을 잡은 자라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런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이런 행동 자체는 뭘 보여주는가? 야곱이 발목을 잡았다는 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상속권에 대한 야곱의 끈질긴 집착을 보여준과 동시에 남의 발목을 잡는 강교한 성품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자라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냥을 하는 사람,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천상 남자죠, 그죠? 들판을 이렇게 다니면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기를 아버지께 드리는 정말 호방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바깥으로 이렇게 나다닌 것을 좋아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종용하여 집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했는가?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는가? 들사람인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열심히 사냥해가지고 자신이 먹고 싶은 그 맛있는 고기를 마련해주는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한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자, 근데 리브가가 왜 야곱을 좋아했는가? 그것은 자신의 기질과 성품과 맞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이 하나님의 계시, 즉복 중에서 두 나라가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이 계시를 누가 마음에 두었습니까? 리브가가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타나겠지만 이삭이 에서에게 자꾸 복을 주려고 하고 야곱을 물리쳤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보다는 훨씬 더 영적으로도 민감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특별히 이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좋은 음식을 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루는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들에서 왔죠.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래서 죽을 좀 달라라고 말하자 야곱이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가 하면 장자 명분을 나한테 주면 팥죽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서는 뭐 장자 명분에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그걸 팔고 에서가 끓여주는 죽을 먹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뭘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합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 이런 거 읽을 때 재미있는 이야기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에서는 세속적인 사람이요, 자연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심지어가 견고해서 사람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에서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멋대로 살아가죠. 들사람이라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나타나는 바대로 그는 본능적인 감각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본능적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충동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헌신작처럼 내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을 보여주죠? 영적인 것을 경시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는 어떤가? 뭐 주일날 좀 나가면 돈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뭐 오늘 공부하면 내일 시험을 더잘 친다든지 아니면 좀 비비면 어떤 사람이 좀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든지 여기에는 발 빠르게 반응하면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 그거야 뭐한 주간 안 해도 괜찮다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만든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에서 그저 야곱이 강교한 자라는 사실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야곱은 단순히 강교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강교한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봐야 돼요. 비록 그 방법 자체는 옳지 않았지만 장자의 명분에 이처럼 집착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본질을 알아보는 안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에게 드러날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택받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멸시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예배 드리는 거, 특별히 저녁예배, 공예배, 뭐 괜찮다. 그냥 신장 행세 좀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죠. 이런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약속의 상속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은혜지요. 사람이 임의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야곱의 불의한 방법 자체가 칭찬의 대상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에서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쭉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도 살펴봤죠. 그 다음에 리브가를 불러오는 사건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의 선택도 살펴봤죠. 쭉 살펴면 공통된 원리가 있죠.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과 예정과 작정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선택과 작정이 주어진 사람에게 어떤 삶의 특징이 나타나는가. 속히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반응하고 행동하지 않고 정말 귀중하고 요긴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이런 면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적당하게 신앙생활해서 안 됩니다. 그냥 주일날 이렇게 한번 나와가지고 적당하게 신자 행세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꿍꿍이 속이 따로 있고 여러분들의 취미나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이나 일이나 여기에 그냥 관심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에서 같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선택과 작정 안에 있지 않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 드러내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깊이 찔리셔야 되고, 그죠? 이게 당연해요.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찔림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정과 작정 가운데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잘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자, 주반 쪽에 잠시 동안이라도 말씀의 소리문답 25문을 보겠습니다. 제 25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선지자로의 직분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사장의 직분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 그리고 범죄한 인생이 갚아야 되는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그리고 원수된 관계에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살아서 지금도 어디에서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행하시는 방식으로 제사장된 직분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지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어서 내가 이 일 동안 어떻게 살았나?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 늘 그런 질문만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가? 양심의 정죄감으로부터 자유케 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작정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고 또 인간의 지위와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선택으로 한 인생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삭의 가정 안에서 드러내시는지를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의 참된 예정과 부르심 가운데 있는 신자의 삶의 기질과 성향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에서와 야곱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귀한 교훈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참작이 되고 지침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리가 되어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가는 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